이번 주에는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 부분이며 가장 명확한 복음이다. 모든 신자는 로마서를 땡땡하여야 한다. 뭘까요? 읽어야 한다? 통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외워야 한다. 이렇게 사역자 반에서 로마서 8장을 외우기는 합니다. 이제 저도 사역자 반을 이렇게 강의할 때 8장을 외웠었는데 성경 암송이라는 게 그래요. 그때는 외워졌는데 조금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암송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로마서 전체를 외워야 한다? 혹시 오늘 성령이 특별한 감동 주시는 분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 요즘 꽤 영향력을 미치는 저보다는 훨씬 더 젊은 설교자가 계셔요. 저 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분 저 유튜브로 소문 듣고 한번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그냥 암송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았나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래서 기죽음이 있었습니다. 설교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설교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 설교는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신학적이어야 되고 둘째는 실천적이어야 되고 셋째는 선교적이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매주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 앞에 있고 또 마틴 루터가 그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고 명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외워야 한다. 그냥 목사님들만 외우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는 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한 로마서는 신학적이고 실천적이며 선교적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논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논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신학적이란 말입니다. 실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실천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는 거, 삶의 지도가 그려지는 게 실천적이라는 겁니다. 선교적인 건 뭐죠?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이런 의지가 생기는 게 선교적인 겁니다. 로마서는 신학적이며 실천적이며 선교적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대부분의 로마서 연구자들은 1장 17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꼭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암송하겠지만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 마음속에 거의 암송하듯이 넣어두면 로마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정성스럽게 읽으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신학적이며 어떻게 실천적이며 어떻게 선교적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얘기 많이 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그런 분량의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것,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는 것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고 의롭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새롭고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의롭게. 이건 제가 해석해낸 표현이에요. 새롭고 의롭게. 제가 설교 중에 저 따라하세요라는 말을 부탁할 때는 성경에 있는 말만 따라하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자기의 생각을 복창시키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볼 때 성경에 이렇게 표현만 없지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새롭고 의롭게. 이게 의를 전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학적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안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원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 짧은 말 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 신학적인 이 에센스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록된 바, 구약성경 어딘가에 기록된 거죠? 구약성경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신학적이며 실천적이에요.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신학적이죠? 그런데 의인은 새롭고 의롭게 살아가리라. 실천적이죠?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줬잖아요.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되셨습니까?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의 주제절입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신학적이며 실천적이며 선교적인데, 아직 선교적인 얘기는 안 나왔네요. 좀 전에 1장 17절이 주제절인데 그 앞에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편지를 먼저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꼭 가겠습니다. 가서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제가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려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입니까? 선교적이지 않습니까? 선교적이죠. 로마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다 골고루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7절 다음으로 로마서에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자막 올려주시고요. 또 정성스럽게 읽어가면서 마음에 잘 내용을 담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복습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어떤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아멘 하고 보십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주님의 좋은 말씀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3장, 4장, 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다루게 돼요. 조금 힘들지만 신학적이에요. 근데 6장, 7장 이렇게 지나면서 8장에 오면 성령님이 내주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려고 그러면 얼마 전에 나왔던 요한복음의 고별설교 있죠? 거기하고 로마서 8장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을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요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야, 탄식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웃라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저 일상적인 일의 반복일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주 탁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형편없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이런 조각들이 내 인생에 뭉쳐있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결국 뭐가 돼요? 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나쁜 게 이기는 것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좋은 것, 나쁜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 다 뭉뚱그러져서 행운과 불운과 모든 것이 다 주님 손 안에 이끌려서 주님이 다 그거를 주님의 방법으로 만지셔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된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이제 가을인데 한번 돌아보시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말씀을 그저 수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내 인생의 길이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되시겠습니까? 제가 충영교회에 와서 충영교회를 섬기는 것도 개인적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라고 믿습니다. 찬양대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악기로 봉사하고 있는 거, 우리 장로님들 장로가 되셔서 교회를 섬기는 거, 우리 봉사부원들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습도 생각해보고, 아, 신학을 하겠다는 결심했던 순간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일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민교회를 두 군데 섬기던 일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충영교회에 왔던 이 일도 생각해보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게 끝나고 다음 스테이지로 또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일이 또 하나님이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의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한 동안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게 다음 과정에서는 크게 하나님이 섭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꼭 필요했던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선이 될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일이 어떻게 선이 될까? 그런 의심이 들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악기들이 각각 제각각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를 버무려서 멋진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시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작게 하나님을 보시면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계속 나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또 성경 말씀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래서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아멘하고 고백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심이 전혀 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요, 이런 믿음의 요소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해보신 줄로 이렇게 기대하겠죠? 그러면 혹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도 꽤 되겠죠. 저도 들어만 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책을 들어보면서 야, 사랑의 기술? 이 책 읽으면 연애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은 것은 지난 6월 달에 읽었어요. 이 에리 프롬이라는 분은 기독교인은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에 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수 높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랑보다는 한 수 낮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수 높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익혀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장착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술가가 예술을 하는 것이 그것도 훈련에 의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사랑도 마치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기술로서 사랑을 익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 부분은 성경이랑 꽤 일치됩니다. 다만 성경이랑 다른 점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이 가장 멋진 사랑인 이유는 받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자꾸 받으려고만 그래요. 그래서 이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받으려는 건 너무 하지 말고 주는 쪽에 신경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잘 받고 잘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빨리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요때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못하셨다고 해도 뭐 이렇게 여러분 구원과 대세를 뭐 가늠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때 아멘 하는 게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럴 때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강요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렇게 좀 전에 아멘을 하든 속으로 뭘 어떻게 하든 이게 동의가 되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런 동의와 믿음이 안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믿음은 내가 겉으로 동의하기 위해서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귀에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서 머물러야 거기서부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그 17절 부분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밑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말씀이 마음에 남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는 것, 복음이 들리는 것, 그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 얘기를 본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7월에 사서 아주 가볍게 읽으려고 샀고요. 진짜 가볍게 읽었습니다.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저자는 김아영이라는 분이세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그분이 처음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유명 작가가 아닙니다. 이 책이 처음 쓴 책일 뿐만 아니라 나이나 글 쓴 경력이 많지 않아요. 이분 경력을 좀 말씀드릴게요. 김아영 작가님은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교죠. 한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1991년생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의 다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보다 좀 어린 나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자녀 나이가 될 수 있어요. 이 91년이면 저희 둘째의 나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91년생 글을 처음 쓴 이분의 글이 저에게 가볍게 읽으려고 그러다가 꽤 도움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한동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승무원이 됩니다. 승무원이 됐다가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기자가 됩니다. 기자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만두고 작가로 하려고 이렇게 이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너무 이렇게 그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 삶의 방식을 새로 터득해 보는 겁니다. 혹시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책을 감성적으로 읽은 분들은 저한테는 큰 관심이 아니었는데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본인이 이직하면서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에서 여기저기 카페 투어를 하면서 카페에서 글 한 장씩 쓴 거 모아놓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91년생 분명히 신앙이 있는 자매예요. 이 자매 작가가 결론 내린 지금, 그러니까 미완성입니다. 그때까지 얘기해요. 지금 그때까지. 그 지금 요때까지의 그 얘기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인생의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아직 설 익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젊음이 힘이 있어요. 젊음이 힘이 있는 이유는 설익은 얘기도 진솔하게 나누면 그 자체가 그대로 빛이 나요. 여러분, 내가 설익었어도요, 이 자체 그대를 그냥 가감 없이 나누면 그 자체에 울림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음에,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아주 승화된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건 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인생을 아직 덜 산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걸음에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걸음 속에 이유가 있다.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히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총괄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걷는 걸음 걸음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우리가 믿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혹은 매일 맞이하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 기대감으로 맞을 수 있어요.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는 걸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아니면 반복적으로 맞이하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힘든 것, 기쁘다고 그저 지나칠 것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요 내일 아침에 깬다면 또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지만 내일 아침은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감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걷는 걸음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 다 합쳐서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선포,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깊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밀착해서 동행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가을이라서 설교 마칠 무렵에 시를 하나 소개해드릴 테인데요. 간단한 시입니다. 저자는 소개해드리지 않는데 그럼 혹시 목사님이 직접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이 시인이에요. 근데 시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소개하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잠들기 전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시옵소서. 간단한 시 같은데 이게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심령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양심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선한 행실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